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5일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백악관은 12일 젠 사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성명에서 조 정상은 지난 9월 9일 전화통화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을 책임있게 관리할 방안과 함께 우리의 이익이 겹치는 곳에서 협력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의도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우리의 우려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현재 중국과 미국 양국은 정상화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 긴밀하게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첫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7개 나라가 11일 벨라루스 정부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표부의 스벤 위르겐손 대사는 이날 성명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인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벨라루스 정부의 인간 도구화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벨라루스의 정치적인 목적은 자국 내 인권유린 비판에 대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이웃나라와 유럽연합의 국경선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정부가 지난해 알렉산드로 루카셴코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시위대를 강경 진압한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벨라루스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최근 중동지역 난민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정치 무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아프리카 3개국 순방에 나섭니다. 국무부는 11일 블링컨 장관이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케냐와 나이지리아 그리고 세네갈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케냐에서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만나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협력과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등 영내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한 케냐타 대통령을 만나 1,700만 회분의 이상의 코로나 백신 기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방문하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무함마두 부하리 대통령과 만나 전 세계 보건 안보와 에너지 접근 확대, 민주주의 회복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세네갈에서는 블링컨 장관은 마키살 대통령과 만나 두 나라의 긴밀한 파트너십에 대해 재확인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12일 지난 5월 허위정보 유포 등 혐의로 체포된 미국 언론인 데니 펜스터 씨에게 11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펜스터 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면서 펜스터 씨가 허위정보 유포 혐의 외에 불법 조직과 연락한 혐의 또 비자 규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 주 초 펜스터 씨에게 최대 종신형에 가능한 선동과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가운데 이 두 혐의에 대한 선고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펜스터 씨의 선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 국무부는 그동안 펜스터 씨의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석방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 장비 업체에 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 허가를 제한하는 법안에 11일 서명했습니다. 보안장비 법안은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금지 목록에 올린 기업의 제품을 검토하거나 승인하는 것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미 FCC는 금지 목록에 중국 화웨이와 ZTE사를 추가했습니다. FCC는 지난해 화웨이와 ZTE가 중국 공산당 그리고 첩보 활동과 연계되어 있다며 국가안보 위협으로 공식 분류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명되면 미국 통신회사들이 FCC 기부금으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간의 우주 개발 역사에 우주인 600명 돌파라는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10일 저녁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사의 팰컨 로켓에 비행선 인듀어런스 호가 실려서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가 됐는데 그 우주선 안에 600번째 임무를 받은 우주인과 601번 우주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첫 우주인은 1961년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비행한 옛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있지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있고요. 최근 민간 우주선을 타고 고도 100km를 넘는 우주 공간을 잠시 경험하고 내려온 영화 스타워즈의 배우 윌리엄 세트너 씨를 포함해서 2주 동안 우주 정거장을 배경으로 영화 촬영을 하고 돌아온 러시아의 영화인들도 이 600명 우주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평균 10명 정도의 우주인이 배출됐었는데요. 민간 기업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우주인을 올려보내고 또 지구로 귀환시키는 우주선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우주공간을 경험하고 지구 구경을 하는 민간인 대상 우주여행 상품이 등장하면서 올해 들어서 우주인 600명 기록 달성이 더 빨라졌답니다. 역사적인 600번째 우주인이 된 사람은 올해 51살의 독일인 엔지니어 마티아스 마우러 씨입니다. 이번이 첫 번째 우주 비행이고요. 601번 우주인은 역시 우주로 처음 진출하는 잠수함 복무 경력의 미 해군 중령 출신 34살의 여성 케일라 베런 씨입니다. 다른 두 명의 우주인과 함께 앞으로 6달 동안 다양한 실험과 또 우주 정거장의 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배출한 우주인을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이 352명으로 가장 많고요. 옛 소련과 러시아의 우주인이 128명, 유럽 항공청 소속이 40명, 중국이 13, 일본과 독일이 각각 12명, 한국은 2008년 우주정거장에 올랐던 과학자 이소연 씨 한 명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지난 7일 대통령 선거로 다니엘 오르타카 대통령의 네 번째 연임, 20년 장기 집권 시대를 맞게 된 중미국과 니카라과의 정치 상황과 국제사회 반응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타카 대통령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13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집니다. 동쪽으로는 평강, 장진, 삼지연으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또 강원도와 함경도 동해안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삼지연이 영하 10도에서 시작됩니다. 김형권, 해산이 영하 9도, 장진이 영하 8도, 자강도 중강 영하 6도, 평양, 양덕 영하 7도에서 6도 사이입니다. 원산이 1도고요. 장전이 2도. 그러니까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인데요. 신의주 개성이 영하 3도, 평양 함흥 영하 2도, 청진 영하 1도, 해주 남포 0도로 토요일 아침이 시작됩니다. 이른 겨울 추위는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삼지연이 낮에 영상 4도까지 오르고요. 해산 김영권이 영상 8도에서 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크게 느끼겠습니다. 평양 신의주 개성 청진 영상 12도, 구성 9도, 중강 8도, 원산 장전 용현이 15도, 함흥이 16도로 낮 최고기는 가장 높겠습니다. 동해상 맑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요.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로 먼바다 쪽 또 오후에 물결이 높게 일겠고 서해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년 만에 세 번째 역사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렸습니다. 미얀마 법원이 미국 언론인에게 불법 집회, 비자 규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사태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발트 3국이 경고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의안이 채택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마지막 날인 11일에 역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공산당이 역사 결의라는 걸 채택한 게 이번이 세 번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45년 마오쩌둥, 1981년 덩샤오핑에 이어서 이번이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 역사상 세 번째입니다. 1945년 1차 역사 결의는 마오쩌둥의 1인 지배체제로 확립했고요. 1981년 2차 결의에서는 덩샤오핑 주도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어떤 당의 핵심 권력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당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등 약 300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는 임기 5년에 매 기수마다 7번 전체회의를 갖고요. 당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921년 창당 이후 이번이 19번째 기수고요. 6번째 열리는 전체회의이기 때문에 19기 6중 전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회의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통상 새 기수가 시작되는 1중 전회에서는 당 지도부를 인선하고요. 2중 전회는 정부 구성과 개편, 3중 전회는 경제 관련 정책을 다루고, 4중 전회는 3중 전회 정책의 수정 또 강화, 5중 전회에서는 국민 경제 계획, 6중 전회는 당의 지도 사상과 당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요. 7중 전회 때는 이 차기 전국 인민 대표 대회를 위한 절차를 준비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19기 6중 전회에서는 역사 결의가 채택될 걸로 널리 예측됐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역사 결의라는 게 어떻게 시 주석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겁니까?
네, 역사 결의라는 건 이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나 내용을 평가하는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역사 결의가 매 기수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고요. 이는 곧 시 주석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중국의 3대 지도자 반열에 올랐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자, 역사 결의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이번 역사 결의 전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시 주석의 업적, 성과, 또 지도자로서의 역사적 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공보를 통해서 이번 6중 전회 회의 결과를 알렸습니다.
네, 공보 내용을 알아야겠군요.
네, 공보는 약 7천자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3분의 1 정도가 시 주석 집권 이후 9년간의 성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이 중대한 도전을 이겨냈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관철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성취, 변혁을 이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오쩌둥과 후진타오 등 전임 지도자에 대해서는 주요 대표라고 표현했는데요. 반면 시 주석에게는 이 당의 핵심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공보 속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의 공식을 견제하면서 타이완의 독립 분열 행위를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 재임 기간에 외세의 간섭을 단호하게 반대하고 양안 관계 주도권을 확실히 유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다시 연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은 사실 이미 지난 2018년에 헌법에서 국가주석 3연임 제한 조항을 삭제해서 사실상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해 놨는데요. 이번에 역사 결의를 통해서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더 공고히 하면서 이 3연임을 뒷받침할 사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대회는 언제 있습니까?
내년입니다. 시 주석이 내년 당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로 다시 선출되면 적어도 2028년까지는 다시 중국을 통치하게 되는 건데요.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취임한 이래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등 당, 정, 군 3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 주석이 조만간 회담을 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립니다.
네, 로이터, AP 등 매체들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15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두 나라는 교역, 인권, 군사 등의 분야에서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첫 번째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얀마입니다. 미국인 언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미얀마 법원이 12일 미국 언론인인 데니 펜스터 씨에게 불법 집회와 비자 규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언론인 데니 펜스터 씨, 어떤 사람입니까?
네, 독립 언론 매체인 프론티어 미얀마의 편집인입니다. 펜스터 씨는 지난 5월에 미국 미시간주 이 디트로이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출국하려다가 양곤 국제공항에서 미얀마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네, 무슨 이유로 당국에 체포된 거죠?
네, 펜스터 씨 변호인에 따르면요, 당초 경찰은 펜스터 씨가 미얀마 나우를 위해 일하는 걸로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펜스터 씨의 미얀마 나우 이름표를 발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얀마 나우가 미얀마의 독립 언론 매체입니까?
네, 미얀마의 대표적인 독립 언론 매체로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외부에 알리는 주요 통로로 활동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지난 4월에 이 미얀마 나우를 포함해서 5곳의 언론 매체 활동 금지 조처를 내렸고요. 폐쇄 조치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치러진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월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 펜스터 씨는 미얀마 나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펜스터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얀마 나우에서 일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이미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예, 자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펜스터 씨는 이번 선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펜스터 씨 변호인은 현재로선 아직 항소할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펜스터 씨는 이 외에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다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네, 테러와 선동죄입니다. 미얀마 검찰은 지난 10일에 펜스터 씨를 테러와 선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16일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변호인은 만일 이들 혐의의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펜스터 씨의 추가 기소에 대해서 미얀마 검찰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미얀마 검찰이나 군부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펜스터 씨 변호인은 어떻게 해서 새 혐의를 받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펜스터 씨는 양군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펜스터 씨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펜스터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얀마 당국이 펜스터 씨를 추가 기소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라는 건 결코 범죄 행위가 아니고 펜스터 씨 구금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예, 펜스터 씨의 석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가 자국 국경에 모여있는 난민들을 두고 지금 주변 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요.
네,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발트 3국 국방부 장관들이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경고한 건데요. 이 성명은 유럽연합 EU가 부과한 제재에 보복하기 위해서 벨라루스가 난민들을 이용해서 유럽 안보에 위협을 준다면서 이는 무력 영역으로 번질 사건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발트 3국이라면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리고 에스토니아를 말합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중동과 아시아 출신의 난민들이 대거 이 벨라루스를 경유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이 난민들이 이렇게 대거 자국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폴란드와 라투아니아 등이 국경에 군과 경찰을 배치해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들 나라는 이 벨라루스가 난민들의 월경을 부추긴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중동과 아시아 출신 난민들이 벨라루스까지 와서 다시 폴란드나 리투아니아로 넘어가려는 이유가 뭔가요?
네, 폴란드, 리투아니아 그리고 라트비아는 EU 회원국인데요. 이들 나라에만 들어가면 다른 EU 지역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들 나라는 모두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이 벨라루스가 난민을 막지 않고 월경하는 것을 오히려 부추긴다 이렇게 비난한 건데 벨라루스가 왜 그런 겁니까?
네, EU 측은 EU가 벨라루스를 제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벨라루스가 이 불법 월경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국내 민주화 세력을 탄압한 것에 대응해서 벨라루스를 제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국경에서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온 건데요. 이에 대한 벨라루스 정부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앞서 벨라루스 국방부는 이 폴란드가 국경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는 것에 대응해서 전략적 협력국인 러시아와 함께 적절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병력을 증강 배치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이 벨라루스 쪽에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 8,500명 그리고 헬기 15대를 배치하겠다고 수비를 발표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에 책임을 물어서 EU가 벨라루스를 다시 제재할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죠?
네, 벨라루스 정부와 벨라루스로 난민들을 실어나른 항공사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EU가 검토 중인데요. 빠르면 오는 15일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등 서방 언론이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이 제재 대상으로 터키와 러시아 항공사가 포함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 연방항소법원이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해 환경이 노출된 참전군인의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시간주 플린트시의 납 오염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보상액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 올해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 문서 공개 미뤄지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항소법원이 11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하원 특별조사위원회가 요구한 백악관 문서 공개를 일단 유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문건은 당초 12일 하원 특위에 전달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판결로 문건의 공개 여부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심리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바로 이틀 전입니다. 하급법원에서 문서를 공개해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맞습니다. 지난 9일이었죠.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통령의 기밀 유지 특권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만 적용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이 사안이 항소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거네요.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즉각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항고했습니다. 네.
자, 항소법원은 왜 하급법원의 결정에 제동을 건 겁니까?
네, 항소법원 판사 3명은 뭐 서명이나 자세한 설명 없이 짤막한 결정문만 냈는데요. 문서 공개를 일시 보류하고 공개 여부를 판단할 심리를 오는 30일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소를 하면서 하급법원의 결정을 연기하고 심리를 할 때까지 현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본다면 뭐 당장 공개될 상황이었던 백악관의 문서 공개가 일단 막을 수 있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자, 오는 30일 심리를 진행하게 될 항소법원 판사는 모두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들인데요. 뭐 이날 어떤 결정이 나오든 결국엔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가게 될 것으로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특별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문서들을 요구했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공개를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네, 특위와 국립 기록관리청이 요청한 문건들은 의사당 난입사태 당시 백악관의 통화기록과 녹화기록,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작성했던 메모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문서에 대한 기밀 유지 특권을 상당 부분 해제해 문건의 공개를 사실상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인 자신에게도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이 있다며 문서 공개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공개 요청했던 백악관 문건 안에 마크 메도스 전 비서실장의 메모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메도스 전 비서실장, 의회의 소환 대상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하원 특위는 지난 9월 메도스 전 실장에게 소환장을 통보하고 12일에 증언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도스 전 실장이 협조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원 특위를 이끄는 베니 톰슨 위원장은 11일 메도스 전 실장 측에 소환을 보내 예정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회 모독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원 특위가 이 소환에 불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힌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메도스 전 비서실장과 함께 소환 통보를 받았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소환 불응 의사를 밝히자 하원은 지난달 배넌 씨에 대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기로 가결했습니다. 의회는 이후 연방검찰에 배넌 씨를 고발했는데요. 법무부에서 아직 관련 결정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특위는 또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지지한 제프리 클라크 전 법무차관보에 대해서도 소환에 불응하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하원 특위가 소환장을 통보한 사람이 여러 명인데요.
예, AP통신은 소환 대상자들을 보면 몇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전했습니다. 자, 우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이 있고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쪽의 사람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들, 백악관 직원들과 법무부 직원들, 그리고 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한 1월 6일 집회 관련자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자, 의회 특위의 소환 명단에 오른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예, 대통령 최측근으로서는 앞서 언급한 배넌 전 수석 전략가와 메도스 전 비서실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배넌 전 수석 전략가는 의사당 난입 사태를 예견하고 사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 대화를 나눈 걸로 알려졌고요. 메도스 전 비서실장은 대선 패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주 정부 당국자들을 압박했다고 특위는 밝혔습니다.
네, 소환 대상 가운데 눈길을 끄는 사람이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키스 켈로그 씨의 경우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있었던 인물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로 특위는 지목했습니다. 특위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인 존 이스트먼 변호사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부적절한 시도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1월 6일 집회와 관련해서도 집회 기획자와 단체 대표 등 11명이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역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고요?
네, 대통령 취임 후 첫 베터런스 데이, 즉 재향 군인의 날을 맞은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이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재향 군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이 전장에서 유해 환경이 노출됐던 군인들의 치료를 확대하는 등 이 참전 용사들이 마땅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항상 참전 용사들을 최우선 순위에 놓았다며 여러분은 미국의 중추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15년 뇌암으로 숨진 장남 보 바이든 씨를 언급하면서 나와 아내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무사히 돌아가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배웠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께 빚을 지고 있다며 참전 군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예. 자, 유해 환경에 노출된 참전 군인들을 돕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예, 백악관이 이날 성명을 내고 관련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오염물질과 유해 환경 노출은 모든 참전 용사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대에서 발생한 폭발이 군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우선 폭발로 인해 유해 공기 노출과 질병 간 인과관계를 보일 만한 증거가 있으면 개인 차원의 증명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독성 물질 노출과 호흡기암 또는 기관지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도 잠시 언급이 됐지만 백악관의 이런 계획이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사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예, 지난 2019년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장남이 이라크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이 발생한 폭발로 인해서 공기 중 유해물질을 흡입했고 이 때문에 교모세포종이라는 뇌종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인과관계를 밝혀내진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공기 중에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 뭘까요?
네, 지난 20년간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군인이 폭발과 총격에 노출됐습니다. 이 전장에서는 또 전자기기와 차량, 배설물은 물론 항공유와 화염으로 인한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군인들은 이를 들이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 정부는 천식과 비염 등의 증상도 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복무 후 10년까지 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시간주 플린트시에서 발생한 납 오염 수돗물 사태에 대해서 법원이 보상금 지급 합의안을 승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연방지방법원 미시간 남부지원은 10일 플린트시의 납 오염 수돗물 사태에 대한 보상금으로 미시간주와 플린트시 등이 6억 2,600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다는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먼저 나보염 수돗물 사태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좀 알아야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시간주 플린트시는 5대5 중에 한 곳인 휴런호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했는데요. 자체 수도관이 없어서 수도관이 있는 디트로이트시에 사용료를 내고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플린트시가 재정 절감을 위해서 이 사용료를 내는 대신에 직접 수도관을 설치해 휴런호의 물을 사용하기로 하고 디트로이트시와의 계약을 끝냈습니다.
네. 시 전체의 수도관을 건설한다는 건 이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일일 텐데요. 그러면 그 건설 기간 동안은 어디서 물을 끌어다 쓴 겁니까?
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수도관 설치 기간 동안 임시로 휴런호가 아닌 플린트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사용하기로 한 겁니다. 자, 문제는 플린트강의 수질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플린트강 물은 강한 산성이 띠기 때문에 물을 끌어다 쓰려면 수도관 부식을 막기 위한 별도의 조처가 필요했는데 주 차원에서 이런 조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도관이 부식됐고 결국 납성분이 녹아 나온 물이 각 가정으로 흘러간 겁니다.
네, 납은 중금속인데요. 인체에 들어간다면 이거 엄청나게 해로운 일인데요.
맞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학습장애와 이상행동, 정신지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또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 이상현상이 나오자 시민들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미시간주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15년 가을 납 오염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자 결국 다시 휴런호로 상수원을 바꿨지만 이미 벌어진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시 피해를 입은 걸까요?
예, 당시 10만여 명의 시민들이 납오염 수돗물을 사용을 했는데요. 생수병 보급을 도왔던 한 자선단체 관계자는 당시 유청명에서 1만 2천 명의 어린이들이 납오염 수돗물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자, 지급에 합의한 그 비보상금이 6억 2,600만 달러인데요. 이걸 누가 부담합니까?
이 보상금 대부분은 미시간 주에서 부담합니다. 플랜트 강물 사용의 위험을 반복적으로 간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서 미시간 주가 6억 2,600만 달러의 보상금 가운데 6억 달러를 부담합니다. 이외에 플린트 시가 2천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 금액은 엔지니어링 업체 등에서 부담합니다.
네. 자, 보상금 누가 받게 됩니까?
예, 당시 납에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된 어린이들에게 약 80%가 지급이 되는데 어린이 한 명당 얼마의 보상금을 받을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성인이라도 이에 따르는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역시면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또 특정 사업자와 수도비를 낸 사람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합의안이 언제 마련된 겁니까?
네, 합의안은 지난 2020년 8월 데이나 넬셀 미시간주 법무장관과 그레첼 위트머 주지사가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네, 플린트시 거주 인구 약 8만 1,000명 가운데 이 절반 이상이 이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당시 그 사태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있습니까?
예, 플랜티시 납 오염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에릭 스나이더 당시 미시간 주지사를 포함해 9명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은 현재까지 코린 밀러 전 미시간주 질병통제국장이 유일한데요. 밀러저 국장에겐 고의적 직무 태만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활동 300시간 등이 선고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중미 국가 니카라과가 지난 7일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 선거에서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이 다시 승리하면서 네 번째 연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사기극이라고 규정하고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니카라과의 정치 상황과 국제사회 반응 등을 짚어봅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니카라과는 어떤 나라?
니카라과는 중미국가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13만 제곱킬로미터로 북한보다 조금 큰데요. 북서쪽으로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동쪽은 카리브해, 남서쪽은 태평양, 그리고 남쪽으로는 코스타리카와 접해 있습니다. 인구는 국제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으로 약 673만 명인데요. 약 12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2,6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비교하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편이죠. 니카라과는 국내 총생산 GDP가 약 130억 달러에 불과한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빈곤층이고 빈부격차, 소득 불균형이 극도로 심각합니다.
니카라과의 정치적 배경.
니카라과는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였다가 1821년에 독립했는데요. 그래서 스페인 문화와 풍습 등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스페인에서 독립한 후에 당시 멕시코 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다시 독립하는 등 격동기를 거치는데요. 1912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의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카라과의 소모사 가문은 명목상 대통령제를 앞세워서 약 50년 동안 니카라과를 족벌 통치하는데요.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혁명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집권 여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 전선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니엘 오르테가 등 당시 반정부 세력은 1979년에 소모사 정부를 축출하고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 볼리비아,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예, 미국은 니카라과에 대한 지원을 끊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하는 등 관계가 악화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
니카라과 혁명정부는 1984년에 총선과 대선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압승을 거두고 다니엘 오르테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야 했는데요.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 실패가 가장 큰 패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르테가 대통령은 2006년 선거에 다시 도전해서 간신히 재집권에 성공했고요. 2011년 선거에서는 62%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면서 두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2016년에 다시 출마해 또 선출됐는데요. 오르테가 대통령은 70%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부정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때 오르테가 대통령은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오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서 함께 출마했는데요. 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대통령과 부통령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Nicaraguans went to the polls on Sunday in a vote that the U.S. called a sham, whose outcome has long been determined.
오르테가 대통령과 무리오 부통령은 지난 11월 7일에 치러진 대선에 또 출마해서 4연임에 도전했는데요. 여기서 또 승리했다고 발표하면서 장기 독재의 길에 들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이미 실질적인 대통령 재임 기간만도 15년이 넘는데요. 내년부터 5년간 니카라과를 더 통치하게 되면서 미주국가 정상들 가운데 현역 최장수 국가수반이라는 호칭을 갖게 됐습니다.
오르테가 집권의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오르테가 대통령과 좌파 정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장기 집권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후퇴하고 있습니다. 오르테가 정권은 그동안 지속적인 야권 탄압과 강경 정책 도입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오르테가 정부는 무자비한 강경 진압에 나섰고요. 당시 300여 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니카라과의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니카라과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 2년 동안만도 니카라과를 떠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니카라과의 경제 성장률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더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선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강화되면 니카라과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니카라과와 미국.
미국 정부는 오르테가 정권의 탄압과 압제가 심해지면서 정권 핵심 인물과 관련 기관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가 경제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사람은 오르테가 대통령의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오 부통령과 자녀 등 30여 명이고요. 미국 국무부는 150여 명에 대해서 비자 발급 규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 2018년 이후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니카라과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니카라과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가들, 독립적인 언론사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르테가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를 규탄하면서 정치 외교적 수단을 사용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쿠바,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은 오르테가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르테가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들 국가와 밀접한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정치 경제 위기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쿠바나 러시아 역시 국력상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입니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1945년생으로 현재 76살입니다. 한때는 반독재 정권의 붕괴를 주도한 혁명가였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종신 집권을 꿈꾸는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중부 촌탈레스주의 중산층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부모도 반정부 투쟁에 앞장섰고 이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이 반정부 활동하다 처음 체포된 건 15살 때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에는 반정부 지하 세력이었던 산디니스타 민족혁명 전선에 가담해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고요. 한때는 당국의 수배를 피해 쿠바로 망명해서 게릴라 전술을 배우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산디니스타 민족혁명 전선을 지휘하면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소모사 정권이 붕괴한 후에 그는 과도정부 수반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84년 치러진 대선에 출마해 승리하면서 니카라과 혁명 후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임금 인상과 문맹 퇴치, 토지 개혁 등을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소모사 정권의 장기 독재에 시달려왔던 니카라과 국민은 처음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악화, 경제난, 언론 탄압 등으로 민심은 점점 악화했고요. 결국 그는 1990년 대선에서 패해서 우파 정권에 권력을 넘겼습니다. 이후 그는 줄곧 야인 생활을 하다가 2006년 다시 대권 도전에 나서서 당선됐습니다. 집권이기에 그는 대통령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하면서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했고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3번 연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정권 연장을 회칙하고 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79년 로사리오 무리오 여사와 비밀리에 결혼했다가 2005년에 정식 결혼했습니다. 무리오사는 오르테가 정부 대변인과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7년 부통령에 취임했는데요. 올해 70세인 무리오사는 오르테가 정부의 실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니카라과의 정부 현황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특정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표현하는 빈도부사 사용법 익히겠습니다. 살 빼기로 결심하고 운동하는 친구에게 얼마나 자주 운동하냐고 묻곤 하죠. 대화 들어보시죠.
You exercise, right?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Well, I usually go 5 times a week. I really enjoy it. Do you go often?
I seldom go, but I often eat donuts. You exercise, right?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루시아, 운동하죠, 맞죠? 체육관에 얼마나 자주 가요?
Well, I usually go 5 times a week. I really enjoy it. Do you go often?
보통 한 주에 5번 가요. 정말 즐기죠. 당신은 자주 가나요?
I seldom go, but I often eat donuts.
저는 드물게 가요. 하지만 도넛을 자주 먹죠.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나온 단어들 often, 자주, usually, 대개, seldom, 드물게 이런 단어들이 얼마나 자주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지 가리키는 말들이죠. 이것을 빈도부사라고 합니다. 빈도부사들은 얼마나 자주 그 일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사용을 다르게 합니다.
Frequency adverbs.
We use the adverbs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occasionally, seldom, rarely, and never to describe how frequently we do an activity.
Always는 100%, 항상 언제나 그 일이 일어날 때 사용합니다. Usually는 90% 정도 일이 발생할 때 사용합니다. 대개, 보통. Often은 75%가량 이 사건이 발생할 때 사용합니다. 흔히, 자주. Sometimes는 50% 정도, 반반, 때때로, 종종 사건이 발생할 때 사용하고요. Occasionally, 거의 한 30% 정도 사건이 발생할 때 가끔이라고 표현합니다. Seldom, 한 2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드물게 발생하는 거죠. Rarely, 10% 정도 발생하는 건데요.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겁니다. Never,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결코 일어나지 않을 때. 이 빈도 부사는 보통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자리 잡습니다. 일부 빈도 부사는 위치가 자유롭기도 하고 반면 어떤 것들은 반드시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예문으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문들 살펴보겠습니다.
Bob always eats breakfast at 8 a.m.
밥은 언제나 오전 8시에 아침을 먹어요.
They often go to the theater.
그들은 자주 그 극장에 갑니다.
I rarely eat junk food.
저는 정푸드를 매우 드물게 먹습니다. 저는 정푸드를 거의 안 먹습니다. 정푸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말합니다. 역사학자 로렐 대처 울리히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Well-behaved women seldom make history.
조신하게 행동하는 여성이 역사를 만드는 경우는 드물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귀요의 매일 영어, 오늘은 always, 항상, usually, 보통, often, 자주, sometimes, 종종, occasionally, 가끔, seldom, 드물게, rarely, 아주 드물게, never, 결코 일어나지 않을 때, 빈도 부사를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